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 2부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구영이고요.
저는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 서평가 남종미입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것의 경제학의 저자이자 경제학자인 우석훈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해외 사례와 함께 살펴볼게 될 텐데요.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아, 그럼 되죠.
네네. 슬아의 자녀가 있으세요?
네, 둘 있어요.
네, 몇 살 몇 살이에요?
세 살, 다섯 살인데.
네. 아직 아기들이군요.
네, 결혼하고 9년 만에 첫 큰애가 나가지고서.
네, 귀하다.
일부러 안 나오시려고 했던 거예요? 야.
못 난 거예요. 아. 갑자기 둘이 생겨가지고서.
어이구, 네. 얼마나 예쁘실까.
근데 둘째가 조금 아파서.
네.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라는 걸. 근데 처음에 88만 원 세대 쓸 때는 그때 저도 30대였고. 네. 그때는 결혼했었는데 아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청년 문제를 사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뭐 두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물려줄 생각도 없고. 특별히 뭐 이렇게 할 생각을 없거든요.
네. 뭐 유치원도 외국 유치원 안 보내고 그죠?
예, 예. 그냥 저는 공교육 그냥 시킬 예, 생각이고. 예, 예.
사교육도 나중에 안 시킨다고 그렇게.
공립 유치원 가기가 힘들어서 문제죠.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건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사회 문제를 풀어야 이 애들이 컸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지.
네.
돈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서 지 친구들이 다 불행한데 혼자만 행복하다는 그 생각이 저는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의 일이 아닌 게 됐죠. 청년 문제.
그러시겠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두 아이를 양육하시면서 경제를 보는 관점도 좀 달라지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조금 더 정서적인 걸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에서는 옳은 거랑 효율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또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 수용성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게 아무리 좋아도 기분이 좋아야 하지. 하기 싫어서 안 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를테면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은 청년들이 그쪽으로 가면 지원도 더 해주고 이럴 수 있는데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거 해라라고 아무리 해봐야 아, 선생님 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거는 되게 하고 싶어요.
네.
일단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는
관심사니까
배고파
청년들의.
그리고 돈 벌기 어려워 그래도 하고 싶어요. 네. 쓸래요라고. 그러니까 이런 그런 문화적 수용성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의 감정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하게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청년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해서 좀 더 많이 확대 생산해낼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요즘 대학생들 뭐 대학을 학문의 상아탑이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취업을 위한 중간 과정 정도로 해서 뭐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합니까. 그런데도 졸업하고 나서는 백수가 태반인 시대가 됐어요. 저 때만 해도 대학 졸업이 상당히 꽃다발을 받으며 축하받는 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요즘 대학 졸업을 제때 하는 친구들을 거의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들 미루고 예, 예. 그렇게 됐더라고요.
예. 나가는 걸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죠, 또.
네, 네. 정말 뭐 청년 일자리가 최악이라는 말을 여러분께서도 주변에서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30대 청년으로서 윗세대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마침 요 책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 시작할 때 50대와 20대 세대 간의 문제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 문제가 담겨 있는 글이 있습니다. 잠시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50대의 주요 직종과 20대의 주요 직종, 50대의 경제적 삶과 20대의 경제적 삶을 분석할 때 두 존재는 완전히 남이고 아무런 상관없는 독립적 주체로 상정된다. 그렇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그들은 집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다. 아빠와 아들이고 엄마와 딸이다. 아빠가 딸을 위해 판단할 수 있고 엄마가 아들을 위해 판단할 수 있다. 매우 당연한 일이고 언제나 그래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판단이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입장에서도 변함없이 유효할까? 지금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요약해서 딱 하나의 해법으로 집어넣으면 이와 같은 부모의 사회적 판단과 관련된 문제이다. 자식을 위해서 내가 더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 모두의 자식을 위해 그들의 경제적 형편이 나아져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늙어가는 경제 혹은 이미 너무 늙어버린 경제의 미래에 대한 선택과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경제는 어떻게 늙어가게 될 것이며 그 과정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네, 자식을 위해서 내가 더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 모두의 자식을 위해 청년들의 경제적 형편이 나아져야 하는가? 50대 부모들이 처한 딜레마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후자의 5만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아하, 네. 사실 뭐 부모 세대가 청년들이 건강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기성세대에게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박사님이 쓰신 글을 통해서 정미 씨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있어요?
저는 좀 많이 놓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지식들도 좀 많이 놓아서 나눠 주시고 가지고 품고 있었던 곳간의 열쇠도 조금 열어서 놓아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도 자식들이나 자제분들도 키우실 때 자신의 아바타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살 수 있게 놓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때는 안 그랬어가 안 통하는 세대거든요. 지금 이때 20대, 30대를 안 살아보셨잖아요. 그걸 좀 놓아주시고 바라보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은 아직 50대 아니시죠?
2년 남았습니다.
40대로서. 네. 자, 50대를 비롯한 부모 세대가 바뀌어야 청년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결국은 이제 그 돈이 들어가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네. 모두가 합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빠르고 큰 돈을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제에서는 모두가 자신을 위한다라고 설정을 해요. 그리고 또 연령대별로 보면은 50대는 50대를 위해서, 60대는 60대를 위해서 다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하자고 하면은 그냥 아무 변화도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자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경제적 분석할 때는 20대는 당연히 자신들을 위해서 하자고 그렇겠지. 근데 50대는 50대를 위한 걸 하자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합치가 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게 지난 10년 동안 온 건데 과연 그게 불가능하냐라고 하면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때때로는 같이 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박사님은 10년 전에 88만 원 세대를 쓰셨을 때처럼 이번에도 청년들을 많이 만나셨다고요?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달라졌는지 또 무엇 때문에 요즘 청년들은 가장 힘들어하던가요?
10년 전에는 그러니까 좀 청년들한테 좀 욕도 하고 네네. 너네가 투표도 좀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20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투표를 너무 안 해 답답해 죽겠으니까 그 선생님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투표 독려도 하고
화도 나게 하고 뭐 그렇게 좀 해서 우리가 더 친구들이 투표를 더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랬거든요.
네.
요즘 만났더니 요즘 만난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발 투표하라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또 절대로 그렇게 결론 안 낼 거니까.
네네.
그래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투표할 거다라는 거 자기가. 그리고 해도 야당이 잘해서 운명이 안 바뀐다는 거 안다. 그래도 투표를 할 건데 그러니까 투표하라는 그런 얘기할 공간이 있으면 다른 얘기를 더 분석해라. 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뭐 투표를 할 거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는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투표 독려를 하잖아요. 선거법상 이제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건 못하게 돼 있으니까 투표 독려를 하는 건데 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 필요하면 투표하고 투표할 사람이 없으면 안 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건데 투표하라고 누군가 막 그러니까 우리는 투표할 줄도 모르는 바보처럼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제발 투표 동료 그런 거 좀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지금 10년 전에 비하면 집단적으로 투표도 할 생각이 있고
네.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네.
그 열의를 모아가지고선 정책으로 디자인하거나 끌어갈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불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청년들이 정치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경제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나요?
경제적으로는 분산은 되는데 네. 어쨌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요.
네네.
완전한 정규직까지 아니더라도 고용 기간이 조금 더 길고 안정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네.
2000년에 나온 홍콩 영화 화양연화라고 있습니다. 영화도 좋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란 제목의 화양연화라는 그런 뜻의 제목인 화양연화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화양연화와 같은 순간을 빛나는 청춘 20대가 꼭 겪어보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인식이나 제도가 바뀐다면요, 교수님. 앞으로 10년 후에 청년들은 화양연화를 느껴볼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어쨌든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네.
지금 완전 고용은 만들기 어렵거든요. 네. 모든 사람들이 완전 고용 어려운데 예를 들면 뭐 29세 혹은 34세로 딱 기준을 정해서 그 청년들은 완전 고용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계산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그 턱걸이로 이렇게 걸려 있는 사람들의 또 불만이 있겠네요. 왜 조까지만
아니 그런 건 좀 다른 게요.
네.
한쪽이 완전 고용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고용 시장에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공급, 그러니까 공급이 주는 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임금이 조금 나아지고 고용 조건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력 시장에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사람을 그냥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력 시장에 사람이 줄어들면은 갑자기 이제 공송하죠. 선생님 저랑 일 좀 하실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 말고도 일할 사람 진짜 많아 그러면은 막 틱틱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 블록이라도 상당수가 완전 고용이다 그러면은 나머지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도 좀 하다못해 이렇게 웃고 커피도 한잔 타주고 그럴 거예요. 좀 일 좀 해주세요라고.
그 완전 고용이라는 게 정말 꿈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외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독일에서 썼던 방식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전기를 공급할 때 중앙형이라는 게 있고 분산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를테면 굉장히 그 송정망 크게 나가지고선 한쪽으로 다 보내고 이거를 한 군데서 결정하는 게 중앙형일 거 아니에요.
네네네.
분산형은 그 지역에서 발전해서 조그만 데서 발전해서 알아서 이렇게 쓰고 그렇게 분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원전이 크게 하나 있는 게 낫냐, 태양광 발전소가 100개가 있는 게 낫냐. 그럼 원전이 하나 있더라도 거기서 총 고용이 한 100명쯤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발전량 하더라도 100개면은 그보다 훨씬 많은 고용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좋게 하는 거하고 돈은 좀 더 들죠, 물론. 근데 네. 고용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분산형으로 바꿔 나가면은 똑같은 발전 내에서도 고용이 늘거든요. 오바마가 두 번째 미국에서 이제 재선할 때 공약으로 이걸 걸었어요. 그린 컬러 이코노미라고 해서 녹색 그 경제라고 했던 게 이 내용이거든요.
네.
독일에서 상당수의 신규 고용이 원전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나 태양광 같은 걸 늘리면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모두한테 좋은 건데 청년들한테도 고용이 되니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청년들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 없는 거를 막 시키는 방식을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을 먼저 만드는데 거기서 청년들이 좋고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은 두 번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걸 경제학 용어로 이제 이중 배당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배당을 두 번 받는 거예요. 돈을 한 번 썼지만.
네네. 자, 그렇다면 10년 후에 우리 청년들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청년들이 겪게 될 위협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내용은 우석훈 박사의 짧은 강연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10년 후 청년들의 삶을 밝힐 우리의 선택과 의무로 정해봤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릴게요.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그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는요. 일본 정부가 내리는 선택을 보면서 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보수 정부도 있고 뭐 진보 정부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일본의 아베 정부도 한국 정부 못지않게 굉장히 보수적인 데예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그 보수라는 그 틀 그대로 가 있거든요. 그러면 독도에서 우리 맨날 싸우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도 강성, 우리도 강성이거든요. 그냥 TV 볼 때 생각해 보시면은 일본의 국익분자들이 뭐 이렇게 뭐 했다, 우익분자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돌아서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 눈에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맞아요.
똑같아 이게 쫙쫙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일본 아베 정부에서요, 이 1억 총활약이라는 그런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그걸로 정부 부처를 만들어 장관도 만들었어요. 그 1억 총활약 상, 그러니까 상이 재상이라는 뜻 아니에요.
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출산 문제도 풀고 청년 문제도 풀고 뭐 이렇게 하자라는 거를 했는데요. 일본이 한 거를 우리가 못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진보적이거나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들도 굉장히 보수 정부의 극단에서 내린 선택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1억 총활약이라는 그 제목에 들어가 있어요. 예, 이거는 사실은 좀 상식 문제 같은 건데 일본 인구가 러시아 인구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할 때 우리는 러시아는 굉장히 크고 일본은 조그만 나라인데 일본이 이겼다고 엄청 그러잖아요. 인구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일본이나 사실은 그만큼 큰 나라거든요. 지도상으로 시베리아 껴있고 그래서 러시아가 되게 커 보이고 그게 북쪽이잖아요. 근데 일본이랑 러시아 인구 같거든요. 그 인구가 1억 2천쯤 돼요. 근데 1억 총활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1억 2천인 인구가 1억까지 줄 때까지 인위적인 조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인구가 준다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나서도 진짜 무섭다, 큰일 난다, 절벽이 온다 막 그러면서 여자들 욕을 막 하잖아요. 근데 왜 여자들은 애 안 낳아라고 할아버지들 막 그러잖아요. 그 할아버지나 우리 일본 할아버지나 보수적이고 그거 똑같아요. 진짜로 꽉 막힌 할아버지들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일본이 내린 선택은 1억 이걸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4,700만 정도 만약 된다 그러면은 700만, 600만 정도 주는 거를
감당하겠다.
그 인위적으로 조정을 네, 하지 네. 않고 1억이 되면은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더 뭘 해야 경제가 버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활약이 아니고 총을 붙인 거예요.
총 활약.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 일본이 내린 선택은 이민을 안 받겠다는 선택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유럽도 노동자가 부족했거든요.
네네.
그때 이민을 받았어요. 받고 뭐 좋았다 나빴다는 평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뭐 장단점이 다 있었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이민을 받고 나니까 사회 문제가 많이 생겼다라는 예, 예, 예. 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본의 보수주의자들이 안 받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예.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예.
인구는 줄고 이민은 안 받겠다. 그럼 남은 사람들한테 더 좋은 기회를 줘서 이 사람들이 지식이 더 늘게 하겠다라는 결론인데요. 1억 총활약의 최종 결론은 최저임금을 올리겠다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싶으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민을 받을 거냐와 최저임금을 올릴 거냐라는 네. 거는 두 가지 극단 선택이에요. 이민을 받을 거면 최저임금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부는 근데 요 시기에 뭘 했냐면요. 그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리지 플랜 2020이라는 거를 정부 계획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민을 받기 위한 기본 계획을 짜겠다라는 계획이에요. 근데 한국은 이 인구가 주는 걸 감당하겠다가 아니고 인구가 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민을 받겠다라는 게 기본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해석을 해보면은 일본은 청년을 위해서 진짜로 뭔지를 고민한 거고
네.
한국의 정책은 청년들한테 하겠다는 말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는 잘 안 될 거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결국은 청년 문제가 심각해져서 청년들이 애들을 안 낳을 거니까 우리는 이민받아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운 거거든요. 근데 계산상으로는 완전 고용도 가능해요 한국에서.
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업이나 에너지 같이 우리 모두를 위한 데서 일부 나오고 그다음에 한국이 사실 공무원이 적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공기업 다 포함해서 우린 되게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OECD 평균을 보니까 한 21.3%예요. 그러니까
네.
5명 중에 1명은 공공 부분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 네, 우리나라는 네. 이게 7.6밖에 안 나와요.
그렇다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두 배를 뽑아도 OECD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방에 보면은 소방수들이 3명인가 있어야 불대통수 나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한 명은 네. 운전하고 두 명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 뽑고 줄이다 보니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가면은 한 명만 타고 가니까 불법이고
네.
불이 났는데 안 갈 순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걸 채우면은 한 800만, 그러니까 80만에서 100만까지 연차적으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여지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기능들을 아주 돈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일단 국공무원 같은 상태면은 많은 청년들이 국공무원 하고 싶어해요.
네.
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필요한 공공서비스에다가 일정한 다른 경제적 기능을 붙이면은 안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정말 청년 실업이 숨통이 트이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부가 빠지고 나면은 실업으로 나온 청년들이 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이 사람들의 조건을 조금 더 높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교수님 책에서 그런 거 쓰셨다고요. 쓰셨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알게 모르게 다 방에 어떻게든 다 있다고. 도서관이건 고시원이건 원하든 원치 않건 지금 다 자신 말에 큰 집이 아니라 방에 들어가 있다는 그 글 쓰셨을 때 네, 그거 보고 아 맞아 계속 들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10년 전에는요. 네. 모든 사람들이 결혼할 때나 하면 다 집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결혼하자고 연애할 때 이 여자친구가 남자가 싫다는 얘기를 너는 집도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집은 샀어.
예. 근데 지금은 청년들의 집이라고 이렇게 제가 일단 200명쯤 있는 강연장에서 집이라는 것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방이 좋냐고 하면은 눈을 뜨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방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제일 좋은 방은 창문 있는 방이에요.
아.
그러니까 창문 없는 방 이러면은 막 그러는데 창문 있는 방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할 때도 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대들의 머릿속에서 집이라는 개념은 지워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고 보시면은 무슨 방 무슨
맞아요.
방에 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게요.
바뀐 네. 거예요 지금 네. 이거는.
아까 살짝 말씀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중배당이라는 거요. 저는 네.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 그거 조금 더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농업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고 외국에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네. EU랑 일본에서 다 쓰는 제도가요. 청년농업 직불금이라는 거를 해요.
아.
뭐 직불금이랑 그냥 주는 월급처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청년들이 농촌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면
네, 농사를 지으면은 그냥 월급을 주자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WTO에 안 걸려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청년이어 사람들이 합의하기에 좋은 게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도 얼마 안 할 거잖아요.
네.
청년들은 오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역 대책이거든요. 농촌 지역에서 사람들이 주는 건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니까 가능하면 청년들이 가서 거기서 농사를 짓게 하는 농사 짓기 어렵고 잘 안 될 거니까 그냥 월급을 주자. 그래서 이걸 하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이 논의를 했더니 이제 공무원들이 자꾸 청년자를 띄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농업 직불금이면 똑같은데 50대들한테 주게 돼요. 그러니까 은퇴한 분들이
또 가서
귀농하는 걸 주면 안 되냐 저한테. 아 이거 청년한테 줘야 되는 거라고. 청년이란 자를 떼면 안 된다라고 저는. 근데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어떤 말씀이랑 마찬가지 예, 얘기네요.
도입은 안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EU는 40세 그다음에 일본은 45세 정도 해서.
네.
그리고 이제 귀농한 청년들한테 주면은 지금 미리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은 역차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청년 귀농 직불금이 아니라 청년 농업 직불금이라는 이름이 된 거는 농사를 지는 청년들 다 주자
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큰돈 아니더라도 일단 한 100만 원쯤 준다. 3년에서 5년간 그러면은 농촌 갈 청년 많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부문의 고용을 늘린다든지 내지는 문화체육 그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일을 하게 하면서 또 소득도 올리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중배당이라고
네,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체육 같은 것도 네. 그렇더라고요. 일본이랑 한국이랑 체력지수를 매년 비교를 하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전 종목, 전 연령, 전 성별 다 체력이 약해요. 100m 달리기, 뭐, 다, 근데 최근에 딱 하나가 높아졌어요. 저 복근력은 한국 사람이 세졌어요.
복근력이요?
네, 그게 아마 이 체형 이런 얘기를 하도 서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거는 이 사회체육이나 이런데 우리가 투자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메달 땄다고 연금 주는 나라는 이제 전 세계 거의 없어요. 중국도 안 주거든요. 근데 생활체육사는 체육을 전공한 청년들이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원을 하고 그게 문화복지인 거고 체육복지인 거거든요. 그런 일 하고 지도사 하고 싶냐 그러면은 체육대 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진짜 하고 싶다 그러지. 그냥 150만 원 정도만 줘도 되냐라도 지금 원래 그것밖에 못 받아,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들은 체육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60대, 70대들을 청년들이 그거를 전공한 사람 가르치고 이건 모두에게 좋고 그렇게 하면은 약값과 병원비가 덜 들잖아요. 국민의료보험에 돈이 주니까 이거는 예방의학을 높이는 거거든요. 이게 다 좋은 거예요.
정말 찾아보자면 이렇게 방법이 많았습니다. EFS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10년 후 청년들의 삶을 밝힐 제도적 대안에 대해서 우석훈 박사의 강연으로 들어봤습니다.
네, 그 최근 국정농단 사건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분야가 바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요.
문화체육예술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했었던 문화융성사업들이 국민의 의심을 사고 있어요. 잘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야 이것도 그쪽에다 또 몰아줬구나 막 이렇게 좀 의심 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문화융성 그 자체는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국가정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청년들이 또 잘할 수 있는 분야잖아요 교수님.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드시나요?
그 세계에서 제일 처음 문화부를 만든 게 프랑스예요. 우리는 그걸 본따서 만들었는데 네. 문화부를 왜 만들었는지를 본을 안 딴 거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문화복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물어보면 문화복지라는 게 뭐냐.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밥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문화복지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를테면 PD나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좀 지원을 받는 것. 근데 문화복지 개념 그게 아니고요. 문화인에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문화복지 누릴 수 있는
그렇겠죠.
것이 문화복지인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는 오페라 보고 싶은데 네. 비싸도 못 보잖아요. 바스티유나 이런 데에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보거나 싸게 볼 수 있거나 할 수 있게 우리도 좀 보자. 뮤지컬 비싸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볼 수 있게 하자라고 하면은 문화복지 늘리면은 자연스럽게 오페라에 관련돼 있는 순수 예술 연주인이나
네.
연극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문화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직접 주려고 하지 말고 온 국민들이 문화를 누리고 체육을 누리게 해주면은 당연히 그게 산업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의 이제 이 그나마 몇 사람들의 문화복지를 했죠.
맞아요. 몇 사람들의 문화복지를 했습니다.
강연회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것만큼은 꼭꼭꼭 실현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 혹시 있으세요?
저는 농업 에너지 이런 거는 진짜로 네. 이 후쿠시마 이후에
네.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문화나 이런 것들은 조금 합의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우리 모두 농업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네.
농촌이 어려운데 청년들이 여기에서 농민이 되는 과정을 부드럽게 넘어가고
네.
그들이 성공적인 농민이 될 때까지 우리가 돕자.
네.
이거는 법 많이 안 고쳐도 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우리가 이 직불금 어디다 쓰냐면은 그러니까 농업 직불금이요. 농사를 잘 짓는데 직불금을 가야 될 것 같잖아요. 농사를 안 짓는데 직불금을 줘요.
아하.
왜냐하면 이게 과잉 생산되고 있으니까 쌓여지지 많이 과잉이니까
네, 네.
할아버지도 농사 짓지 마세요. 그래서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러면 직불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농사 짓는데 주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면 다 동의할 수 있죠.
그럼요.
그리고
그럼요.
청년들이 이를테면 옥수수 같은 거 순 우리밀 같은 거 하는데
예, 예.
비쌀 테니까
네, 네.
이 장사 잘 안 될 거니까 직불금을 주자. 근데 이게 얼마치 뭐 하는데 이런 데는 WTO에서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월급으로 주는 거는 지금의 WTO 내에서 줄 수 있어요.
네네.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농사 아닌데 주는 돈을 돌려서 청년들한테 주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뭘 새로 막 짓고 뭘 못하게 하고 조금씩 바꿔나가면 바로 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아니 그렇군요. 막 보면 여름방학이나 되면 젊은 대학생들이 워킹홀리데이 하러 나가잖아요 외국에
예, 예.
가서 호주 가가지고 막 뭐 미국 가가지고 오렌지 딴다 그러고 호주나 뉴질랜드 가고 뭐 남동 돕고
예.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우리나라에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농촌에서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는 친구들을 안쪽으로 들여와서 더 이제 다독거려주고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의 농업은 이제 열악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친환경 농업이나 이런 것도 원칙적으로 기계를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네.
실제 친환경 농업에서 기계를 안 쓰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그건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겠죠. 예.
이런 거죠. 친환경 농산물이 늘어나면은 친환경 농산물 가격 싸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거를 싸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차이만큼을 직불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는 우리가 다 합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엄마 아빠들도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맞아요,
맞아요.
나도 우리 애 농약 안 친 사과 먹이고 싶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하는 청년들이 만약에 사과를 하겠다. 거기에 직불금을 주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할지 청년 경제에 관한 여러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잠시 2부 퀴즈 드리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정미 씨.
네. 앞서 강연에서 우석훈 박사님이 미래에 투자하려다 보니 청년 고용이 늘어나는 경우 또는 청년 경제에 투자하다 보니 미래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경우를 이중배당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중배당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땅을 이용해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식물을 가꾸거나 유용한 동물을 기르는 산업. 이것은 무엇일까요? 박사님께서 보기 내주시겠습니다.
1번 건설업, 2번 농업.
네, 땅을 이용해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식물을 가꾸는 산업은 무엇일까요? 1번 건설업, 2번 농업.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보내주십시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만나고 싶은 책도 추천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우석훈 박사의 저서 살아있는 것의 경제학 보내드리겠습니다.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페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 구대회 커피에서 커피 세트, 그리고 LBH 교육출판사에서 국어사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권의 노래 준비했어요. 걱정 말아요 그대. 걱정 말아요 그대, 전인권의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EBS FM 토요일 문화콘서트, 경제학자인 우석훈 박사와 함께 청년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지금 현재의 문제입니다. 청년들의 최소한의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요. 그 우선적인 과제로 제안하신 것이 최저임금의 인상이에요. 이 최저임금의 효과야말로 거의 즉각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국제기구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상위 뭐 10%의 임금이 올라간다. 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한 3, 4년 후에 경제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사람들만 임금 올리면은 덜 성장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네.
근데 임금이 낮은 사람들 쪽을 올리면은 효과가 오래 가요. 근데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제 ILO라고 하는 국제노동자기구에서
네.
해보니까 두 가지가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단체교섭이라고 하는데 이건 노조가 회사랑 뭐 임금 얼마 올리자
네.
이게 효과적인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 노조가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회사 몇 개지만 노조가 있는 거지
네.
나머지 회사는 노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별 큰 효과는 없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
최저임금을 높이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이 한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경총에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 뭐 자기 지금 능력, 그다음에 다른 회사가 얼마 올렸나 동정업계를 본다. 그리고 또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률이에요. 그러니까 노조가 없는 굉장히 많은 회사는 그해 최저임금을 올리는 걸 보면서 거기에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최저임금과 이 노조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노조는 별 영향이 없고
네.
실제로는 한 순위도 낮아요. 그 경청에서 물어보면은 최저임금 협상이라는 게 그해 우리나라 임금의 거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네요.
예, 그러니까 국제기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네. 보니까 두 가지 모든 걸 합친 효과가 최저임금 효과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돼버렸죠.
네. 그래서 청년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얼마 주자라고 주장하셨습니까?
만 원이라고 하는데
네.
이 만 원이 약간 상징적 만 원이에요.
상징적 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정부가 어떤 사람한테 소송을 걸 때요. 프랑스 같으면 1프랑을 걸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 뭐 100원, 뭐 10원 이렇겠죠.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거는 내 맞는데 너한테 경제적인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내가 맞는 거야라고 할 때 100원짜리 소송을 걸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 원도 그런 약간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9,900원은 안 되고 만 100원은 되냐. 이런
네네네.
게 아니라 이거는 상징적 만 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이 권문석 씨라고 이 알바연대에서 일하시던 분이 최저임금 만 원을 가지고 캠페인을 하려고 그러다가 어느 토요일에 과로사로 돌아가셨어요. 30대 조금 넘으신 분이고 애도 있었어요.
아이고.
그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만 원을 상징적으로 그때 건 거거든요. 근데 만 원으로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네.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면은 8월 40, 40만 원이잖아요. 일주일에.
네.
그걸 4번을 하면은 4주 동안에 160만 원이 되죠.
네.
근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이 8시간씩 5일을 일하면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한 번은 일을 안 해도 하루치를 주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유급휴가 같은 거죠.
네.
그럼 그거를 4번을 더하면은 196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28일 계산이잖아요. 한 달에 30일이니까 8만 원씩
더 붙여서
8만 원씩 두 번을 더 일하잖아요.
네.
그럼 208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208만 원 시대는 실현돼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군요.
근데 그 208만 원이
네.
만약에 이제 어떤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남녀가 있는데
네.
8시간씩 5일을 일하면 한 달에 208만 원 받게 되거든요.
아.
세전이지만.
네네.
그러면은 두 사람이 연애를 할까 생각하면은 그때 두 사람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곱하기 2하면 416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20대 어떤 알바 둘이서 서로 사랑을 시작할 때 416만 원을 한 달에 갖는 거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돈이면 애를 낳아도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게 사회를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3포, 5포, 7포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네.
연애를 해볼까 애를 낳아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현장에서 네. 해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출범할 때 처음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을 좀 해줬거든요. 물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다시 비정규직을 뽑았더라고요. 근데 그 정규직 전환되어 있던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여성들이 뭐가 바뀌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소개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슬퍼요. 근데 그 비정규직 때는
소개팅이 안 들어오다가 자기가 정규직 전환이 되니까 소개팅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들은 결혼을 유예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출산을 유예했는데 출산과 결혼을 유예한 사람이 연애를 정식으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모두 정규직 바꿀 수가 없다고 하면은 최저임금에 일부 영향을 줘서 그리고 나머지 복지 장치를 만들어서 이 정도면은 또 연애하다가 애가 좀 생겨도 그냥 또 낳지라고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 출발점이지 않냐라고.
현재는 얼마입니까?
현재 6천 원 조금 넘기 때문에요.
그렇죠. 6천 원 조금 넘는데 혼술, 좀, 혼밥, 결혼 포기,
예, 예. 예,
아이 포기 하는 시대인데.
그런데 아마 결혼이 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보면은 네. 한국은 그러니까 혼외 출산이라고 하는 게 거의 통계에 무의미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혼외 출산이 50%쯤 넘는 게 보통 선진국이고 한 7, 80%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거나 이런 것들에서 낳는 거거든요.
네.
결혼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없어요.
어렵다.
없는데 혼외 출산이라는 게 사실은 동거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결혼과 차별받지 않게 만든 게 10년 동안에 외국에서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 최저임금을 최저 수준은 되도록 높이는 것, 궁극적으로는 지식의 분산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책을 통해서 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짜로 취업 준비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겠죠. 조금 부모님이 넉넉하면 공무원 준비. 그거보다 좀 안 되면은 그냥 취업 준비를 하는데 이 취업에 관한 지식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식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들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 최저임금 정도는 편의점에서 하더라도 내가 그건 받는다. 얼마 그러면은 다른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비틀스가 락으로 미국 쫙 한번 휩쓸었잖아요. 그때 비틀스가 왜 가능했냐라고 하면은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영국에 무슨 문화적 특징이 있었고 락이 가지고 있는 해방의 정신과 경제학자가 보면은 그때 취업 여기 실업수당을 영국이 잘 만들어서 이 잘린 이 사람들이 밴드 해도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대충 버티니까 그때 밴드가 많아졌고 그중에 하나의 비틀스가 나온 거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그러네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거예요. 밴드가 주는 상태가 되면요. 문화적 네. 다양성이 나빠지고 경제가 나쁜 거거든요. 우리나라 밴드가 줄어요. 80년대, 90년대 밴드 전성시기인데 지금 밴드가 줄잖아요. 밴드가 주는 거는 다른 것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또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아, 뭐, 가게세도 내야 되고, 뭐, 힘들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서 어떻게 만 원을 주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도가 좀 문제가 생긴 건데요. 예.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최저임금을 확 올릴 때, 이 논의를 국회에서 많이 해요. 근데 국회에서 하면 국회는 여러 가지 분야를 묶어서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린 노동부에서 임명하는 위원들이 하거든요. 고용노동부 말고는 움직일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모든 시스템 한꺼번에 놓고 하자 그러면은 이를테면 이런 걸 할 수 있죠. 자영업자도 힘든 거는 임대료도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대료 상한선 같은 걸 조정을 같이 해주겠다. 이를테면 월급이 네가 분명 늘 텐데 임대료의 기간을 더 늘려주든지 안전시스템 만들어주고 혹시라도 당신한테 가 있을 사회보험 같은 게 덜 돼 있는 것들을 올려줄게 라고 하고 그 외에 일단 대기업이 너를 괴롭히는 거에 대해서 뭘 만들어서 줄여줄게 라고 하면은 최저임금은 올라가는 충격이지만
네.
그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걸 또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너는 너한테는 본전인 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건 사회적으로.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사실 최저임금 주면요. 다 쓸 거 아니에요.
네.
즉각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그래서 이게 단기적이라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부자들이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외국으로도 들고 도망가고.
네.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당장 안 쓰고 또 금고에다 좀 넣고 막 그러니까 돈은 갔는데 이게 돌지가 않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배고픈 청년들한테 주는 돈은 다음 날이면 바로 시장으로 나와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그렇게 사먹는 게 굉장히 비싼 외국 물건들이 아니고 편의점이나 아니면 뭐 술집이나 밥집에 쓸 거 아니에요. 자영업자들이 하는 게 무슨 네.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지식이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일로 돈을 주면은 네. 1차적으로는 그 돈만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네.
청년들이 내일 와서 바로 쓸 거니까요. 좋아질 거라고 합의할 수 있다 이거죠.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리자는 박사님의 주장이 책에도 담겨 있는데요. 1부에서 이야기 나눴던 숲의 생태학과 연결지은 부분이 인상적이에요. 정미 씨의 음성으로 만나보시죠.
최저임금을 만 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숲으로 보면 작은 산불과 같을 것이다. 야, 내가 죽겠다. 여기저기서 아우성 나기는 한다. 당연히 불이 나면 당장 피해가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하늘이 열리고 클라이맥스를 지나 위태로워지던 숲의 새로운 천의가 시작될 것이다. 자연은 이미 그랬다. 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몇만 년 전에 죽은 나무로 기차를 달리게 하면서 19세기가 번성했고 몇만 년 전에 죽은 공룡의 살로 공장과 자동차를 움직이면서 20세기가 잘라냈다. 여기에 지구가 생겨날 때부터 있던 광물인 우라늄을 쓰면서 20세기 후반 인류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겨우겨우 넘겼다. 이런 것이 스톡 변수다. 태양이나 바람의 에너지를 인간이 쓸 때는 그때그때 쓰는 것이고 몇 년씩 저장해 두지 않는다. 이런 것이 플로우 변수다. 죽은 노동의 집합체라고 정의되는 자본으로부터 이자가 나온다. 그리고 그 자본의 일부가 땅에 들어가면 월세가 나온다. 그리고 살아서 혼자 힘으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이 나온다. 죽은 것들에게 살아있는 것들이 멸시당하고 놀림받는 경제. 지금 우리의 구조가 그렇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고도 때로는 이유 없이 속상하고 비참해진다. 죽은 것들의 권능 앞에서 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당당하고 밝게 그리고 가끔은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아닐까?
네,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상황 정도는 만들 수 있다. 이 최저임금 만 원이 청년들에게는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와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끝으로 나눌 주제는 살아있는 것들을 위한 세상을 기대하며입니다. 박사님 책의 에필로그 제목이기도 한데요. 글을 보면 교육과 학교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두 아주아이의 아빠이자 생태 경제학자로서 우리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도 궁금해요.
교육에서 사실 배워야 될 거가 저는 같이 살고 네. 공감하고 그런 걸 배우고 그게 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교육이라는 게 지금 19세기 교육 같아요. 그 전쟁을 가리켜요. 근데 이게 사실 교육은 아니거든요. 근데 21세기에 펼칠 경제는 처음에 제가 공감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게 20세기 들어오면서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는 저는 그래서 사교육에서 안 나오고 공립교육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요. 같이 힘들고 고통받다 보면은 아, 쟤 힘들겠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선진국이거든요. 또 우리도 그런 형태로 갈 것 같고 주어진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이런 거 다 알 거예요. 그 인공지능으로 많은 노동이 바뀌어요. 네. 근데 인공지능으로부터 없어지는 직업이 많을 거냐, 새로 생기는 직업이 많을 거냐, 그것만 아직 결정 안 된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새로운 사람들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는 걸 공부하고 싶고 그걸 배우고 싶을 거예요. 네. 자, 이걸 우리 20대한테서 생각해 보자 이거죠. 알바하고 취업 준비하는 그 청년들이 20년 후면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아질 걸 알고 있는데 뭘 배우고 싶냐. 본인은 기계한테 안 밀리고 싶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장치가 최저임금이거든요. 네. 미국, 일본, 독일 다 해요. 근데 최저임금이 있는 게 사실은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진짜 괜찮은 나라는 법으로 이런 거 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스웨덴, 벨기에 이런 데 최저임금 제도가 없어요. 독일이 최근에 최저임금을 강화한 거는 살기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기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강화시키고 이게 최소한 일본한테 경쟁해서 지지 않을 그 출발점인 것 같다 이거죠.
자, 정민 씨, 서평가로서 네. 오늘 만난 책 살아있는 것의 경제학에 대한 한 줄평 들어볼까요? 네.
살아있는 것의 경제학이란 공감을 가지고 관용을 베풀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살아가게 하는 것.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박사님?
어쨌든 미래 시대가 되면요. 네. 그 로봇과 인공지능과 사람이 같이 일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한 50년까지는 그럴 거예요.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를 따라올 수 있는데 공감하는 거는 사람을 못 따라올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능과 지혜는 딥러닝 이후에 인공지능도 할 수 있는데 공감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로봇이 그럴 거야. 인공지능이 왜 쟤는 저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뭐 하는 거지?
아,
뭐.
슬퍼서 근데 미묘한 공감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동안의 강점일 거예요.
네. 뭐 이제 2017년이 코앞입니다. 새해에 대한 어떤 기대보다는 아우 정말 내우외환이에요. 국내외 안팎의 산적한 문제들로 우리 경제가 운전할 수 있을까 이제 심히 걱정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경제에 대한 도움 말씀을 좀 끝으로 부탁드릴게요.
큰 변화가 올 거는 같고요. 네, 네. 뭐 좋은 식의 변화가 당장 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하나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안전벨트를 매잖아요.
네.
비행기가 막 이 와류랑 터뷸런스에 흔들리면은 안전벨트 매라고 그러는데 사실 대부분 사고 안 나거든요. 그런데 매는 게 좋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내년에는 안전벨트를 매시라고 그런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네. 안전벨트 매고 조용히 들으시면 네. 피해가 덜 갈 거예요.
안전벨트 네. 단단히 매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갑자기 주식 투자하거나
뭐 네네.
그거 안 좋죠.
네.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길 바랍니다. 인사드리기 전에 퀴즈 정답 정미 씨가 알려주세요.
네. 이중배당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죠. 땅을 이용해서 필요한 식물을 가꾸는 산업은 무엇일까요? 2번 농업이었습니다.
네. 청년의 미래 문제에 있어서 그래도 희망을 이야기해 주셔서 오늘 좀 마음을 조금이나마 추스릴 수 있게 해주신 우석훈 교수님 그리고 서평가 남정미 씨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1부, 2부에서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는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재난관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최근 대형 재난을 잇따라 겪으면서 소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재난 대응부터 수습 과정 그리고 예방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무엇인지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최진봉 교수와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U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강산의 노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보내드리면서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